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한 카리브해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어제부터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홍수가 나고 섬 전체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50cm에 달했고 강한 바람에 전신주와 휴대전화 기지국이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산후안의 국립기상센터는 오늘도 재앙적 수준의 홍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90년 만에 미 영토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현재 최대 풍속이 185km에 달하며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있는 수백 개의 대피시설에는 1만 천여 명이 피신해 있습니다. 마리아의 중심부는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 북쪽 해안을 지나 내일 오전에는 영국령 터크스 앤 카이코스, 바하마 남동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는 어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생존자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2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한 학교에서는 어제 잔해에 깔린 여자 어린이가 발견돼 오늘 새벽까지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파괴된 학교만도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시티의 무너진 건물들 잔해 밑에서 적어도 5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 8.1의 지진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채 안 돼 발생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북한이 현재의 위험한 진로를 바꾸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과 중국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전달할 구호 물품을 막았습니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구호 물품 50톤을 실은 선박이 어제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주도 시트웨이 항구에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호 물품 전달에 반대하는 시위대 300명이 몰려와 구호 물품을 실은 선박과 시위대를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사제 폭발물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공포탄을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8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한 구호 물품에는 식량과 식수, 모기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이라크 중북부 소도시 하위자 탈환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밝혔습니다. 하위자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점령하고 있는 이라크 내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한 이래 줄곧 하위자를 통제해 왔습니다. 유엔은 지난 3년간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하위자에서 탈출했다며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격렬한 전투로 8만 5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은 현지 당국자들과 협력해 난민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오늘 필리핀에서 열렸습니다. 민중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45주년이 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참가자들은 필리핀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절의 독재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영국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희망의 빛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왔는데요. 최근 연이은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시가 폐허가 된 멕시코에서도 이 평범한 시민들이 재난에 맞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아직도 구조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아수라장인데요. 여진의 공포와 물과 음식 부족으로 잠깐의 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와중에도 잔해를 치우고 물건을 나르며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의 손길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멕시코의 국민 가요의 후렴구인 노래해요 울지 말고를 함께 부르며 구조 또 복구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적 재난이 닥쳤지만 오히려 그동안 이웃에 무관심하고 분열돼 있던 멕시코 국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돼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6도, 신의주 17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6도, 함흥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베이 시티 롤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ive a Little Love. 작은 사랑을 베풀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t's a teenage dream to be 17 and to find your ow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3자 회동도 진행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전화로 설전을 벌였던 이 난민 교환 협정을 결국 이행하기로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는군요.
네,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에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포함한 3국 정상이 함께 오찬을 하는데요. 이 북한 핵 문제와 또 자유무역 협정 개정을 비롯한 현안 해결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정상들 간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의제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었는데요. 이 말은 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대북 제재와 압박이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침 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죠.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안건 토의 일정 중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서는데요. 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이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 문제 외에 또 미국과 한국의 이 정상회담 안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두 나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미국 내 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이 통상 불균형을 꼽고 이에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 정부가 맺어온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과 이 개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이 FTA들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면서 이 통상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평양 주변 12개 나라 경제공동체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에서는 탈퇴를 선언했고요.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그리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개정 수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들 협정이 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 정부의 의견은 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협정의 운용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이 먼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이 FTA를 중단하거나 고치는 것은 피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자, 미국은 FTA를 크게 바꾸는 쪽으로 방침을 붙였는데 한국은 그럴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FTA를 고쳐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진통이 있어도 협상으로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 건데요. 미국은 FTA를 개정해야 한다. 한국은 아예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미 무역대표부와 한국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측이 만났지만 이같이 의견이 엇갈려서 개정협상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당시 서울회동에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빠른 시일 안에 개정협상 시작과 함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내리라고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한 뒤에 이 FTA의 폐기 통보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나라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중요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적자가 누적되는 현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다시 한번 FTA 개정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오늘 정상회담에 배석시킬 예정입니다. 이래서 한국 측은 현행 FTA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은 미국 경제인들에게 현행 FTA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뉴욕 금융 경제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 FTA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칼라일 회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해서 3국 정상이 함께 오찬을 한다고요.
네. 이 북한 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인 세 나라 정상이 오늘 실무 오찬을 진행하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을 기반으로 이 세 나라의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지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3자 5찬 회동에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와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다는 소식이군요.
네, 3대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오늘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가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지난 5월에는 무디스가 AA3에서 A1으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췄는데요. 또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7월 중국에 대해서 같은 수준인 A로 유지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유는 뭡니까?
중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S&P 측은 설명했습니다. S&P는 장기간 진행된 중국의 신용 증가, 다시 말해서 빌린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경제적 재정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무디스도 중국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빚 문제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중국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외면해왔던 이 부채 문제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관련 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수정한 건데요. S&P는 앞으로 2, 3년 동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자, 이 떨어진 국가신용등급,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개별 신용등급은 소속 국가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그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강력히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고 또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으리란 반론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새로 발표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한국과 비교하면 S&P와 무디스 기준으로는 중국이 두 단계 낮고요. 피치에서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S&P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면서 기존 평가를 유지했는데요. 미국은 S&P에서 AA+, 무디스에서 AAA, 피치에서 AAA 등 각각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호주에 있는 난민들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군요.
네, 호주의 여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 54명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호주 정부가 수요일 밝혔습니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린 영상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턴불 호주 총리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양국이 체결한 난민 교환 협정을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이 난민 교환 협정의 주 내용은 뭔가요?
예, 미국과 호주 사이의 난민 교환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해 11월 체결됐는데요. 미국은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과 나우루 공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객 난민 시설에 수용된 난민 최대 1,250명을 단계적으로 미국에 재정착시키고, 반면 호주는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일부를 받아들이자는 게 골자입니다. 호주는 정책상 이 해상을 통해서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여객 난민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용소의 열악한 시설과 처우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 난민 교환 협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각국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잇따라 가졌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우방인 호주의 멜컴 턴불 총리의 축하 전화도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 후에 인터넷 트위터에 전임 행정부가 체결한 이 난민 교환 협정을 멍청한 거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 중에 이 협정에 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이 통화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끊었다는 뒷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턴불 총리가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를 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보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호주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턴불 호주 총리는 수요일 이번에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있는 50여 명의 난민들을 일진으로 미국에 받아들여졌다면서 이들에게는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턴불 호주 총리는 또한 난민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격 심사와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요?
예, 미 국무부도 자격 심사를 거친 난민 54명에게 앞으로 며칠 안에 통보가 갈 것이고 몇 주 안에 이들이 미국에 오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들 난민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는데요.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미국 정부가 재정착을 허락한 다른 난민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호주의 여객 난민 시설에 수용된 난민들은 대부분 이라크와 이란, 소말리아, 수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앞서 이 54명이 일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의 난민들이 더 들어오게 되나요?
예,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1,250여 명에 대한 미 국토안보부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턴불 총리는 수요일 미국과 호주 간에 체결된 난민 교환 협정은 일회성이라면서 그 대상도 이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의 현재 수용 중인 난민들의 하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온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백악관 측에 광범위한 분야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고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국 국내 뉴스 가운데 단연 머리 기사는 역시 이 뮬러 특검 관련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이 최근 백악관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어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자료라고 하면은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들어갑니다.
예. 자, 이 러시아 스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요?
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방해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관계자들을 말을 인용해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장남의 러시아 인사 접촉 관련 자료 등 모두 13항목에 걸친 자료들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대부분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지난 5월에 해고된 코미 전 FBI 국장과 관련된 항목들이 단연 눈길을 끄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 코미 전 국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코미 전 국장이 해고와 관련해서 백악관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직후에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자료 등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했던 발언이 또 구설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러시아 문제로 큰 압력을 받았는데 코미 국장을 해고해서 이 압력을 덜 수 있었다라고 말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예. 자, 그 밖에 이 특검이 요청한 항목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로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네,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마이클 폴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고할 때의 정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쪽 인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백악관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기로 논의했는지도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당초 러시아 아동 입양 문제 때문에 러시아 인사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다시 바꿨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만났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이 문제도 이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이 특검이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 측은 그 밖에 또 트럼프 참모들과 관련된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특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폴 매너포트 씨 역시 집중 조사하고 있죠.
네, 이 매너포트 씨는 지난해 이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있다가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당을 도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물러났는데요. 이 특검이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 매너포트 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터 신문은 매너포트 씨가 지난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2주 전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억만장자에게 미국 대선 관련 브리핑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특검의 자료 요청 때문에 백악관이 아주 바쁘겠군요.
아마도 그렇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특검이 몇 주 전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을 했고 이번 주 안에 그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른바 양적 완화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연준 산하기구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영어 약자로 FOMC라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경제성장이나 고용, 물가,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연준이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연방정부 채권이나 주택담보부 대출 채권, 이 모기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들이는 겁니다. 이 연준이 2014년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공급한 자금이 무려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면서 지급했던 돈이 시장에 공급되었다는 말인데, 자, 이거는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처였죠?
맞습니다. 2008년부터 금융위기로 경제가 휘청이자 이 연준이 이자율을 대폭 내리는 동시에 이 양적 완화로 돈을 시장에 풀어서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연준은 일단 10월부터 매달 100억 달러 규모로 자산을 축소하기 시작해서 차차 이 축소폭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산 축소,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로 정부가 사들인 자산을 다시 팔겠다는 것은 시장이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말인데, 이건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 좋다, 자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어제 자산 축소 발표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가구당 소득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지지부진하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옐런 의장은 정부 보유 자산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가 상태가 좋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FOMC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자율과 관련된 결정인데, 이번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자율 인상은 없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두 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연준이 올해 말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인데요. 올해 1.4분기 해외 관광객 수가 전년과 비교해 7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비율로는 4% 이상 줄어든 건데요. 관광업 연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여행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27억 달러에 달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예, 어느 나라 관광객이 특히 줄었나요?
유럽 관광객이 한 10% 줄었고요. 또 멕시코 관광객이 7% 이상 줄어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관광객인데요. 이들이 여행객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감소율이 25%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중동과 아프리카라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과 아프리카 소재 6개 나라 시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고요. 또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서 멕시코에 큰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큰 장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런 조처들 때문에 미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줄었다고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선 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던 2009년도에도 역시 외국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전년하고 비교해서 14% 넘게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된 직후였죠. 그런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던 2013년 1사분기 때는 전년하고 비교해서 미국에 들어온 해외 관광객이 6%포인트 이상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여행객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가 눈을 끄는데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개 나라 출신 응답자 가운데 미국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49%였는데요. 이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비율 64%와 비교하면 크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퓨 리서치 센터가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멕시코인의 3분의 2 가까이가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이게 2년 전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군요.
예. 자, 최근 미국 달러화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영향은 없었을까요?
그게 이유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달러가 강세란 말은 이 외국 여행객들이 더 비싸게 환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캐나다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도 미국을 찾는 캐나다인의 숫자는 오히려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초 전반적인 여행객 숫자는 줄었지만 여행객들 씀씀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여행객 추이에 민감한 여행업계 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일단 해외여행시장이 매우 경쟁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가장 인기 있는 여행국가 순위에서 미국이 작년보다 두 단계 떨어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일본이나 영국보다도 뒤처지는 순위였는데요. 따라서 관광업계가 미국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1사분기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명절 연휴와 상관이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기간이 기독교의 부활절, 그 유대교 유월절 연휴 기간인데 작년에는 이 연휴가 3월이었지만 올해는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4월에 좀 상황이 더 나아지는 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미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혹시 미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나라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한국인데요. 올해 1사분기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가 전해보다 15%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아시아 전체 관광객 수는 0.6%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오늘은 허쉬 초콜릿으로 캔디의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허쉬 초콜릿.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소도시 허쉬에서는 연중 쉬지 않고 허쉬 코코아, 피넛버터 컵, 허쉬스 키스 등 80여 가지의 캔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초콜릿 캔디 제조회사 허쉬 컴퍼니는 1년에 약 5억 킬로그램이나 되는 캔디를 만들어서 세계 9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회사의 연매출은 2010년 기준으로 74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74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쉽게 참 짐작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비교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1년 총 대외 수출액이 약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갑절이 더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든 인물 바로 밀튼 허시인데요.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돌려준 기업인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 밀튼 허시는 1857년 펜실베니아주 중부 랭커스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근데 그다지 안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런저런 곳으로 직장을 옮겨 다녔고요. 가족들도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부모들의 결혼 생활도 원만치가 못했는데요. 서로 떨어져 산 기간이 대부분이었고 결국은 밀튼이 10살 때인 1867년에 이혼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들 허쉬의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밀튼 허쉬는 12살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죠. 그리고는 한 독일의 신문사에서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자를 잘못해서 기계 속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는데 그러자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예, 자 이제 12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어린 나이인데 참 안 됐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밀턴은 랭커스터라는 도시에 있는 캔디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초콜릿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미국의 캔디 회사에서는 이 카카오를 원료로 하는 짙은 갈색의 이 초콜릿을 다른 캔디의 껍질을 씌우는 재료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초콜릿이 지금과는 달리 쓴맛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밀튼은 거기서 이 캔디 제조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군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밀튼에게 그러지 말고 캔디 가게를 열어보라고 권고를 했죠. 그래서 밀튼은 18살 때 펜실베니아주 수도인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었는데요. 6년 만에 망하고 맙니다.
아이고, 일이 참 쉽게 잘 안 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멀리 서부의 콜로라도 주로 갑니다. 거기서 캔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주로 만드는 건 캐러멜이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과자죠.
예.
그래서 캐러멜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좋은 캐러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도시 뉴욕과 시카고에서 캔디 가게를 또 열었는데 여전히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 고향인 랭커스터로 빈손으로 돌아오죠.
예, 자 이렇게 실패가 계속되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쟤는 사업은 못하는 애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바람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밀튼은 좌절하지 않고 고향에서 랭커스터 캔디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캐러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요. 우유를 반드시 신선한 걸 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끈적거리는 것이 좀 덜한 그런 캐러멜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손님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날 영국인 수입업자가 한 사람 찾아와서요. 밀튼의 캐러멜을 맛을 보더니 엄청난 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로 밀튼의 캐러멜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되고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예,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머지않아서 이 밀튼의 캐러멜 회사는 펜실베니아 주 최고의 사업체로 성장을 하고요. 이어서 전 미국에서도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네, 이 새로운 캐러멜 하나가 허쉬를 부자로 만들어줬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초콜릿 캔디를 만들지는 않았나 보죠?
맞습니다. 그러나 1893년 시카고에서 대규모의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박람회가 밀튼 허쉬의 삶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 박람회에 독일에서 만든 초콜릿 기계가 선을 보였는데요. 밀튼은 그걸 본 순간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캔디는 초콜릿에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기계를 삽니다.
예,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군요.
그렇죠. 밀튼은 운영하던 캐러멜 회사를 팔고요. 전혀 새로운 대규모 회사를 차립니다. 펜실베니아의 넓은 옥수수 농장지대에 초콜릿 공장을 차린 거죠. 그리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이 함께 있는 조그만 도시를 하나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도시가 바로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허쉬라는 곳인데요. 예리한 판단력에 과감한 투자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변에 있는 여러 목장들이 초콜릿 공장에 신선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게 연결망을 구성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 비결은 이 카카오 열매에 무지방 우유, 그러니까 그 기름기가 없는 우유,
예.
이것을 섞어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허시사는 세계 밀크 초콜릿 캔디 시장을 장악하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It's chocolate. Oh, it is. It's chocolate.
이 직원들도 밀튼 허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밀튼은 직원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요. 보수도 후하게 주고 또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또 때로는 회사 이익금을 직원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밀튼 허쉬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밀튼 허쉬는 40세가 넘은 1898년에 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캐서린 스위니라는 여성이었는데요. 허쉬 집안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허쉬 집안은 개신교 계통의 메노나이트 신자였는데 스위니 여인은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은 했는데 부인이 계속 몸이 안 좋아서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캐서린 허쉬는 4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부인은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아들을 위해서 전액 무료인 학교를 세우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지까지 마련을 해줬죠.
예. 자, 이 학교의 이름이 바로 밀튼 허쉬 스쿨인데요. 그런데 이 재단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인이 사망했을 때 이 회사 주식을 학교에 기부했는데요. 당시 돈으로 6천만 달러나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나중에 남녀 또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입학하는 학교로 발전을 했고요.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100여 채의 집까지 지어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대학병원까지 설립을 했죠.
예,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메디컬 센터가 바로 이 허쉬 학교 재단이 설립한 거라고 하죠.
그렇죠. 현재 이 메디컬 센터는 양질의 의과대학과 함께 직원 수가 5천 명이 넘는 대형 의료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1930년대 전 미국을 강타했던 이 대공황 때도 허쉬나 또 그 직원 또 허쉬 마을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 기업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도 겪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 큰 허쉬 호텔을 또 스포츠 센터를 지었는데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를 오히려 더 제공해 줬죠.
예. 자, 한때 전 미국 밀크 초콜릿의 90%를 생산했던 허쉬 문화센터, 또 공연장, 캔디 제조 과정 견학장,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되죠.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연간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곳으로 불리는 도시가 바로 이 허쉬인데요. 캔디 왕국을 건설한 밀튼 허쉬는 1945년에 유산을 사회에 넘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 허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조와의 충돌 등 논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허쉬가 이 시대 가장 바람직한 기업인상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밀크 초콜릿으로 세계를 지배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 밀튼 허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s cool as a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can't believe Lisa got her passport stolen.
I know. I heard about that too.
Yeah. Even though it was very unfortunate,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본문에서 제이슨이 I can't believe Lisa got her passport stolen. Lisa가 여권을 도둑맞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자 저는 I know. I heard about that too. 어휴, 그러게. 나도 그 소식을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Yeah, even though it was very unfortunate,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아주 운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리사는 굉장히 침착했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s cool as a cucumb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can't believe Lisa got her passport stolen.
I know. I heard about that too.
Yeah. Even though it was very unfortunate,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Today's expression is as, A-S, as, cool, C-O-O-L, cool, as a cucumber, C-U-C-U-M-B-E-R,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Have you ever eaten a cucumber on a hot summer day? Well, if you have, you know that cucumbers are naturally cool fruits. Well, this is where this expression comes from. So if you are as cool as a cucumber, you are very calm or laid back. It also means that you are not affected by pressure. 네, cucumber는 오이입니다. As cool as a cucumber, as a cool, C-O-O-L, cool은 차갑다는 것보다 침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as cool as a cucumber는 대단히 침착하다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곤란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리사가 여권을 도둑맞았지만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Yeah, even though it was very unfortunate,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침착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as cool as a cucumber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n't believe Lisa got her passport stolen.
I know. I heard about that too.
Yeah. Even though it was very unfortunate, she was as cool as a cucumber.
Let's review. If you are as cool as a cucumber, you are very calm or laid back. It also means that you are not affected by pressure. As cool as a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로저스가 부른 She Believes in Me, 그녀는 나를 믿고 있죠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ile she lay sleeping, I stay out late at night and play my songs. And sometimes all the nights can be so long. And it's good when I finally make it home all alone. While she lays dreaming, I try to get undressed without the light. And quietly she says, how was your night? And I come to her and say, it was all right. And I hold her tight. And she believes in me.
if she was my girl, I could change the world with my little so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0년 9월 21일 오늘,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염세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7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것은 짧은 청년기이며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며 인간의 일생을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788년 독일의 단치위에서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작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상인이 되길 바랬던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괴팅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철학자가 된 쇼펜하우어는 정신과 이성, 그리고 이념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관념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인생은 비참한 것이며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염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Here again we see Schopenhauer's unrelenting pessimism, his belief that life is a sort of punishment.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후에 니체와 프로이트 등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오늘.
Хотя потери мигов и превышали потери сейбров, что объяснялось в основном лучше, чем у китайцев или корейцев выучкой
американских летчиков. 북한 공군 노근석 대위가 소련제 미그 15 전투기를 몰고 한국에 귀순했습니다. 이날 9시 목숨을 걸고 평양의 순환 비행장을 떠난 노근석 대위는 휴전선을 넘어 13분 만에 한국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노금석 대위는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미국이 문 밖으로 나와 견장과 김일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내던졌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는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 15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노금석 대위가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는 현상금 10만 달러를 받는 행운도 누리게 됩니다. 노금석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가 싫어 귀순했고 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 델라웨어 대학 공과대학에 진학한 노금석 대위는 미국에서 켄로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권 또한 획득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